에베소서 4장 29,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언어의 재발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입었던 신체적인 부상, 예를 들어서 뭐 계단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든지 요리하다가 손가락이 베었다든지 대부분 흉터조차 이게 어디서 생긴 흉터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내게 던진 말이 그 한마디가 신기하게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제 들은 것처럼 머릿속에서 생생할 때가 있어요. 칼처럼. 몸의 상처는 길어야 몇 주면은 아물게 되는데 입술로 입은 상처는 우리 영혼에 박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평생을 갑니다. 상처뿐만이 아니고 격려와 힘을 주는 말도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왜 그럴까? 말은 단순히 공기를 울려서 나오는 진동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조각하는 어떤 도구,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재의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그는 자신의 조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돌 안에 존재하는 형상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의 대표작이 다비드상인데, 다비드상 볼까요? 또 다른 그림. 이거는 19금이네. 자, 버려진 대리석, 큰 대리석. 그것을 다비드 상으로 만들 때 그 안에 이미 다비드, 데이빗, 다윗이 들어있다라고 미켈란젤로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쪼아내고 조각칼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윗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한, 돌덩이 자체는 무의미한, 뜻이 없는, 이게 뭐야? 라는 거대한 돌덩이가 서서히 다윗의 형상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 조각칼이 매일매일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2007년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사람은 평균, 매일 평균 1만 6천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그래요. 물론 영어 기준이입니다. 과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3배 더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실제 조사 결과 남녀 차이에 거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남녀 모두 1만 6천 단어 정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각칼을 한번 이렇게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매일 수만 번의 조각칼이 이렇게 움직인다. 어떤 사람은 그 칼로 상대방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천사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조각칼을 휘둘러서 상대방의 영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흉측하게 만들어 놓기도 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린 이 조각칼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조심하죠. 저걸로 사람을 찌르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함부로 말해놓고 그냥 해본 소리야. 농담인데 왜 민감하게 반응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때로는 그 농담의 칼이 누가의 그 인생이라는 조각품을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꼭 그 말이 아니라도 내 말로 인해서 당신은 진짜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 주목을, 내 시간을 할애할 만큼 당신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사소통이 있을 때 상대방은 사랑한다는 거죠. 예술 작품이 여기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손에 쥐어진 말이라는 이 조각화를 잠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괴를 하는지 창조를 하는지 아니면은 저주를 하는지 축복하는지 우리는 결코 생각하지 않죠. 내가 내 말이 저주를 하고 있다고? 파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나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언어가 가진 양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그 방향타, 운전 방향타 있잖아요. 선박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 될 수도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잠시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진단입니다. 언어를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성패를 좌우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죽고 사는 것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에 혀의 힘이 달렸나니? 히브리어는 아주 단순해요. 동사가 없어요. 제 준비했나요? 성경 제 준비 안 낸 것 같은데. 마베트, 죽음. 와 그리고 하임, 생명. 죽음과 생명, 와 뭐뭐에 있다는 전치사예요. 야드, 손, 라쇼는 혀의 손에 있다. 이렇게. 죽음과 생명이 혀의 손에 있다. 우리 성경은 혀의 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삶은, 하임은 혀의 손이 있다. 이 말씀을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입술에 손이 나와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하는 순간 손이 나와가지고 누군가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 누군가의 등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이 그림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언어가 소리의 진동이 아니라 그 진동이 끝나고 흩어질 거 없죠. 그게 아니라 손이 나와서 구체적인 어떤 액션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사람의 말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구원의 손이 되기도 하고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의 뒷덜미를 잡아채는 폭력의 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때로는 내가 어드바이스라는 의도로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줘요. 또 자녀에게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 입에 말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안 듣습니다. 왜? 견해 차가 있기 때문에. 가치의 차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로 강요할 수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것이 사람을 살릴까요? 내가 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상대방에게 푸시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제1번이요. 푸시하는. 내 의도를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소리를 높이거나 논리를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의도를 아직 설득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더 장황하게 때로는 성경을 구절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내가 푸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혀에 달린 그 손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말 한마디로 내가 말을 많이 함으로써 그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줌으로써 내가 말을 안 하고 당신 이야기 좀 해봐 라고 비켜줌으로써 숨쉬게 만드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우리의 의젠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옳은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정말 옳다고 여기는 내 나름대로의 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지 아니한 가족 멤버들을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납니다. 강요를 하고 싶어요. 너무 성경적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왜 저 사람 이해하지 못하지? 기도도 하고 또 이것을 푸시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3장은 사람의 말이 가진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은혜의 영향력이 우리 언어,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큰 선박에 비해서 그 선장이 그 운행하는 그 키 있잖아요. 이게 러더. 이거는 너무 작죠. 방향타는. 거대한 배에 비해서. 이 작은 방향타가 거대한 배를 회전시키죠. 이처럼 신체 중에서 혀는 작은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주홍걸씨라는 소설을 알 텐데요. 다 안 읽어보셨을지라도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1949년 6월 8일에 세관 공무원직에서 해고됩니다. 그러니까 잘리죠. 그 당시 매사추세츠 셀럼 세관의 나다니엘 호손이 검사관, 서베이어였는데 잘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당시에 미국은 정권이 바뀌면 공직자들을 대거 교체를 했다라고 그래요. 호손은 자신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큰 모욕감과 좌절을 느낍니다. 그래서 집에 아주 그냥 기분이 낙담돼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일들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내 목이 잘려 나갔다. 아주 크게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에서 낙담하고 정신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소피아 피바디에게 실직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아내는 실망이나 잔소리 대신에 서랍에서 그동안 생활비로 몰래 모아둔 $150, 그러니까 1849년이니까 그때 150불은 현재 가치로 수천 달러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150불에 꺼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마다니 호손이 글쓰기 이런 것을 참 좋아하고 이랬답니다. 실직한 남편에게 그날 저녁에 이 말을 해요. 이제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진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군요. 여러분 이런 아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6월 8일날 실직을 하고요. 그리고 1949년 6월 말에 집필을 시작해요. 그리고 50년 2월 3일, 그러니까 약 7개월 정도에 이 소설을 완성합니다. 종글씨가 출간되자마자 미국 문학사상 최초의 진정한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심리소설의 창시, 효시가 되는 소설입니다. 스칼렛 레터. 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초판본, 1850년 그 초판본 분량이 322페이지인데요. 아주 수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명작이 되죠. 아내의 혀가 만든 힘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해 파괴력을 불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산을 태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잘못 뱉은 말,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인생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살른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이 더럽히다라는 말은 옷에 얼룩이 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 존재 전체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긴다는 의미예요. 바퀴가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진하잖아요. 구르면서 지면에 닿고 그래서 연쇄 반영을 일으키는 것처럼 한번 뱉은 말이, 부주의한 말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인생이라는 바퀴를 타고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42년째 믿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변해야 될 영역이구나.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뭐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아, 이것 외워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쓴 어떤 영성 있는 책도 사보고 또 줄도 채워가면서 저 자신이 선교제도 설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수한 것, 아, 저렇게 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미움받겠구나. 아, 이렇게 하다가 이 회사 망하겠구나. 꼭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일반 정치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아, 저 사람 지금 대단하게 자기 자신을 표출하는데 한 3년 뒤에 사라지겠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과연 그렇게 되어지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거는 목사님, 선교사님, 뭐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정치가, 예술인, 뭐 한 150만 팔로워가 있는 유튜버,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영국 경영인협회라는 게 있어요. IOD, Institute of Directors. 영국 기업 경영자, 이사 기업가들을 대변하는 아주 오래된 근위 있는 경영 전문가 단체예요. 1903년에 설립되었고 1906년에 국왕, 영국 국왕의 왕실 측령, 로열 차터로 인정받은 공식력 있는 기관이에요, 이게. IOD, Institute of Directors.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1년 4월 24일에 그 런던 엘버트 홀에서 이 연례 컨퍼런스가 열린 거예요. 6천 명이 모였습니다. 기업가들, 뭐 경영인들, 그리고 경제부 기자들, 아주 엄숙한 영국의 경제 방향을 언론하는 엄숙하고 공식된 그 자리였죠. 저는 이 사람을 몰랐습니다. 제럴드 레트너라는 사람을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제럴드 레트너? 1980년대 영국의 거대 보석 유통 기업인 레트너 그룹의 CEO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 있었나?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몰락하는데 이 경영인 협회 연설에서 보통 이런 사람들 조크를 써요. 왜? 아이스 브레이크로. 그 엄숙한 뭔가를 이제 자기가 프레젠트 하기 위해서 조금 유머를 섞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사업적인 성공의 비결이 저가 전략. 방리단회를 하면서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한 거예요. 큰 규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낮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까? People say, how can you sell this for such a low price?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대답하죠. I say, because it is total crap. 완전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Total crap. It's a total crap.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가로 파는 거죠.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우스갯죠. 그런데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고객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레트너 그룹의 주가가 순식간에 5억 파운드 추락해요. 그때 당시에. 한국 돈으로 하면은 수천억의 시가총액이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립니다. 그 이후 경영자나 유명인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현상을 이끌어서 레트너 효과라고 해요. 또는 레트너 모먼트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입술 안에는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언어와 신분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신분과 아이덴티티, 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 언어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 톤, 매너는 그가 속한 계층, 교육 수준, 다시 말해서 사회적 신분을 즉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제럴드 레트너가 성공한 CEO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otal crap, 완전한 쓰레기라는 비속어를 쓰는 순간에 대중은 그는 품격 있는 기업가가 아니라 천박한 장사꾼으로 인식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을 격화시킨 것이죠. 특정 집단은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가 있어요. 전문적인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이 그룹에 걸맞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심리학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언어는 단순히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아, 당신 그 그룹에 속해 있지? 이러한 맥락에서 에베소서 4장 30절을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비인격적인 힘이나 법칙임에는 고장나거나 처벌하죠. 그러나 인격을 거스르면 슬퍼요. 누군가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 은혜 생활이 이렇게 보면 인치심을 받았느냐 했는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공식적인 표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내면에 너는 하나님 것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그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아니한 그 언어가 툭툭툭 튀어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전문 집단의 사람들이 쓰는 특정한 말을 쓰는 것 아니고 왜 이런 비속어 써?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지. 29절 보십시오. 그 앞에 구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더러운이라는 표현이 사프로스인데 썩은 부패한 이런 의미입니다. 고대 세계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문드러진 과실, 왜 사과 사가지고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한쪽이 이렇게 물러지면서 상해 가잖아요. 그 부분은 도려내요. 그 도려내야 할 부분을 사프로스라고 합니다. 더러운 이런 뜻이에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문드러지게 만드는 저 여러분은 성도의 신분이기 때문에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말에 있는 힘을 다해서 찾아내리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선한 말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런데 내가 어젠다를 가지고 나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치하면서 또는 나의 배우자나 자녀를 이 스탠다드에 굴복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내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를 끼치는 성도의 입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은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은혜를 고갈시키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언어를 통해서 살리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가 논쟁에서 지더라도 살리는 것에 상대방이 일어나는 것에 일단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셔야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 잘 알죠?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의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편지 한 통을 들고 왔어요. 그 선생님이 어머니께만 보여드리라고 한 편지예요. 어머니가 그것을 개봉해서 읽어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에디슨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에디슨에게 이렇게 읽어줍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아이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고 그를 가르칠 만한 훌륭한 교사가 없습니다. 직접 가르치십시오. 수십 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에디슨이 우연히 그 편지를 발견합니다.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하의 아들은 지능이 모자라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에디슨이 나중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에디슨은 지능이 모자란 아이였으나 영웅적인 어머니 덕분에 세계의 천재가 되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이 언어의 파워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낙제생이라는 거친 돌덩어리에서 천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은혜로운 말로 그 형상을 조각하는 것이 가능할까? 영국 왕실이나 명문가에서 왕세자, 그러니까 프린스가 되면 나중에 이제 국왕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지식이 아니랍니다. 언어를 가르친대요. 왕의 자녀가 감정대로 쏟아내지 않도록 자신의 말이 왕의 권위와 명예를 잘 드러내도록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혹시 2010년에 개봉한 King's Speech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추천합니다. 본 사람도 다시 보기를 추천합니다. King's Speech. 영국 국왕 조지 6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국왕 조지 6세가 심한 말 더듬이에요. 잠시 볼까요?
자, let the microphone do the work, sir. I'm sure you'll be splendid. Just take your time.
His Royal Highness the Duke of York will give his inaugural broadcast to the nation and the world.
King. 여기는 처음에 왕으로 즉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심했습니다. 왕족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졌음에도 그는 대중 앞에서 한 문장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여기에 호주 출신의 언어 치료사 라이오넬 로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이오넬 로그는 조지 6세를 전하 매제스티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제 알버트의 약자 그 버티라는 말을 계속 쓰면서 그의 발음이 아닌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먼저 치료합니다. 이 버티에게 소리 지르게 하고 춤추게 하고 욕설을 내뱉게 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에 긴 2차 세계대전이 들어가기 전에 이 국왕은 전 국민을 향해서 라디오 연설을 해야만 했습니다. 온몸이 땀이 젖고 혀가 꼬이는 극한의 공포 가운데서 그는 라이오넬 러그의 눈을 마주하면서 한자 한자. 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성껏 말을 내뱉습니다. 저는 그때 빨리 말하는 그 설득력을 능가하는 것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와, 늦게 하는데도 호소력이 있구나. 그는 유창한 웅변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그 말들, 그 진심의 떨림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하고 그 투박한 그 스피치가 영국 국민을 열광하게 합니다. 그 소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왕이 싸우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잠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우리를 왕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의 자녀 신분에 걸맞은 언어를 배우고 연습하고 말하는 것, 조지 6세 국왕에게 라이오넬 러그라고 하는 언어치료사를 통해서 목소리를 찾았듯이 우리에게 말할 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협조할 수도 있고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들이 누군가의 삶을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세우고 건축하는 데 사용된다면 성령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저는 저 여러분이 남은 생애 가운데서 왕의 자녀로서 왕께서 주신 그 칙령, 명령을 받고 이렇게 세우는, 건축하는, 근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강력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의 조각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종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